주간 뉴스의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CBS 장규석, 장성주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두 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해 동안 진짜 꿋꿋이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리를 안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뭐 내려놓는다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내려놓고 있네요.
두 분이 내년엔 자리를 내려놓으실지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장규석 기자가 오늘 갖고 온 얘기는 북한 무인기 이야기예요. 네.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맞습니다.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범했다가 또 이제 북한까지 무사히 돌아갔단 말이에요.
네. 네. 북한이 계속 미사일만 쏘냐 했더니 이번에는 무인기가 왔습니다. 네. 네, 드론이죠. 이 드론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지금 거의 핫 아이템으로 떠올랐잖아요. 네. 뭐 정찰뿐만 하는 게 아니라 자살 폭탄 공격에다가 로켓탄도 쏘고 네, 거의 뭐 이번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 짓는 그런 요소로까지 등장을 했는데 네. 그 드론이 이번에 한반도 상공에 떴습니다.
이게 드론이라는 게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하는 이제 취미용 이런 게 아니라 예. 무기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네. 북한 무인기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약간 민간용을 개조한 예, 그런 형태인 것들도 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뭐 군사용이다, 민간용이다 이렇게 또 판가름 짓기도 되게 딱 선을 나누기도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럼 상황 한번 짚어볼게요. 예.
이게 지난 26일이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에 첫 시작하는 날이었는데 네. 26일 오전 10시 25분에 무인기 한 대가 이 파주 김포 쪽으로서 파주 상공을 해서 우리 영공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보통 무인기는 조종사가 지상에 있어요. 네. 게다가 좀 그렇게 멀지 않게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북한 휴전선 근처에 있을 거다 보고 이제 군은 통상적으로 이제 방송을 합니다.
네. 네.
아, 지금 군사 분계선 넘었으니까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송을 하고요. 보통은 그렇게 하면 이제 아 방향을 이렇게 돌리는데
네.
그대로 직진을 합니다.
예,
파주 오두산 전망대를 거쳐서 고양시를 거쳐서 서울 은평구까지 예, 들어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군사 분계선을 넘으면 이게 뭐 일산이나 아니면 서울 이게 여기 있는 아파트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오기 전에 격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 격추를 위해서 KA-1 공격기가 원주 8 전투비행단에서 이륙을 했는데 바로 추락을 합니다. 조종사 두 명은 비상 탈출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일단 네. 격추할 수 있는 타임은 놓쳤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합동 참모본부에서 이제 국회에 제출한 항적 자료를 보면 무인기가 거의 뭐 동대문 거쳐서 구이동까지 돌아서 나간
서울 시내 한복판까지 네. 들어온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용산 대통령실까지 찍은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제 논란도 있었는데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무인기가 그대로 북한까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성공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찍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 뒤에 이제 또 이제 경공격기가 출격을 해서 이제 무인기를 따라 붙었어요. 이 무인기가 시속 100km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항공기로
네.
치면. 그러니까 이제 공격기가 붙으면 바로 따라 붙을 수는 있는데 민가 지역이니까 이거를 쏠지 말지 이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뒤를 쫓아가기만 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걸 그냥 보고 말았는데
네.
결국 탐지 추적 다 성공했는데 마지막에 결심 단계 격추를 할 거냐 말 거냐 주민 대피를 시키고 격추를 시킬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넘길 건지 이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부분은 강화도 이제 교동도 상공에 무인기 넉 대가 또 출연을 합니다. 공격 헬기가 이제 출동을 했어요.
네.
이제 아파치, 코브라 이제 이런 헬기가 나갔는데 기관총을 100여 발 정도 쐈다고 하는데 격추를 못 시켰습니다. 넉 대 모두.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 상공으로 이제 침범했던 이 무인기는 동체 길이가 한 4m 정도로 이게 큰 놈이고
네.
강화도 상공에 뜬 건 한 2m 정도 되는 작은 그
네.
기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기 기총으로 이렇게 맞추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표적이긴
보니까,
했다고 하고요.
네. 네,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이 넉 대는 교란용이었다.
아.
네, 이제 한쪽에서 이제 막 시끄럽게 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침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교란 작전까지 펼치면서 들어온 걸 보면 처음부터 서울 침투를 작정을 하고 이제 전술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치밀한 전술을 세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무인기는 보면 2014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좀 추락을 해서 발견된 것들이거든요.
네네.
탐지조차 못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 탐지가 쉽지 않습니다. 이 드론용 레이더가 이 주요 지점에 있긴 있는데 주요
네.
거점에만 있어서 다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번에는 탐지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탐지를 피하려고 이렇게 뭐 회피해서 들어온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대놓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시위를 했다. 이런 이제 성격이 좀 강하게 보입니다.
그럼 이번 무인기 침공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네, 북한이 이제 의도를 갖고 한 것 같은데 지난 20일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이 담화 한 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북한이 정찰 위성을 이제 띄우겠다 하면서 이제 대출력 고체 엔진을 시험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네.
우리 군 당국하고 전문가들이 북한의 그 위성 개발 수준은 조악한 수준이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어요.
네.
이러니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개 짖는 소리.
굉장히 세게 말을 했죠.
개나발 뭐 이런 네. 이제 막말을 하면서 담화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아니 한미 군 당국이 뭐 정밀 추적 감시한다면서 니들은 그럼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미사일 발사 위치도 맨날 헷갈리고 탐지도 네. 제대로 못하지 않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비판해야 되는데 니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무인기를 투입했을 가능성이 있어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인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성능 시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교란 전술까지 폈으니까 이제 침투 뭐 이런 전략 전술 이런 것들도 좀 시험해 볼 가능성도 있었겠고
네.
그러면서 이번에 좀 납작하게 코를 좀 눌러보겠다 뭐 이런 계산도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좀 주목해 볼 부분은 북한이 지금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 뭐 길어 하여튼 이제 이런 얘기 이걸 하고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제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이제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여러 이제 뭐 정책들을 리뷰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보고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국익 사수를 위한 대적 투쟁 방향을 명시했다. 뭐 이렇게 이제 매체들 북한 매체들이 네. 보도를 했는데 이 대적 투쟁이 뭐냐? 이 봤더니 보통 이게 남한을 겨냥한
그렇죠.
표현이라고
네.
합니다. 결국 적이죠. 대적. 적. 남측을 적으로 규정한 투쟁을 벌이겠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가 더 이제 험악해질 이제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북한이 이제 탄도 미사일도 쏘고 핵실험 뭐 이제 예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건 사실 고비용 고강도 도발인데
네.
이거 함께 이제 무인기 같은 저강도 도발을 다양하게 섞어서 이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보면 이제 작정하고 막 이렇게 대응할 그런 수준은 아닌데 교묘하게 이게 선을 넘는 듯 안 넘는 듯 하면서 심리적인 불안과 충격을 주는 이런 전술.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회색지대 전술, 뭐 회색지대 전쟁이라고 하는데
눈에 띄는 큰 공포보다 이런 게 오히려 더 공포를 줄 수 있잖아요.
피곤하기도 네. 하고 신경을 계속 건드리니까. 근데 레드라인을 확 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대응은 안 할 수 없는.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출입 기자나 뭐 의원실 사칭해서 이제 북한 전문가들 이메일 해킹하는
네, 네.
이 사이버전 이게 이제 진행 중인 게 확인이 됐고요.
네.
또 이제 무인기. 과거에는 또 서해상에서 왜 이렇게 그 함정들을 출동시켜서 이제 우리 고속전하고 충돌하고
네.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약간 회색지대 전술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을 건드리면서 불안을 고조시키는 전략.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전쟁에서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른 드론, 무인기
네.
같은 걸 이제 동원해서 이런 전략을 쓸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년에 좀 더 불안할 것 같다 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확실히 전 정권과는 차이가 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강경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강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무인기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이제 야 군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대응할 수 있냐,
네.
훈련 제대로 했냐. 이러면서 이제 강하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네.
이 훈련 제대로 했냐는 전 정권에서 네, 훈련을 네. 제대로 했냐 얘기죠.
네. 네.
그러면서 북한의 핵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발은 확실하게 응징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또 실제로 이제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우리 군이 보유한 무인기 송골매라는 정찰 무인기인데요. 이 두 대를 북한 상공으로 침투를 시켰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전원으로는 확전도 각오했다. 그것도 각오하고 올려 보냈다 하는데 북한이 1 하면 우리는 2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건 같아요.
네.
뭐 이스라엘식 대응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화약고입니다. 화약고라고 네. 합니다. 약간의 대응이 조금만 삐끗해도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북한의 모든 이 저기 휴전선에 몰려 있는 이 포들이 수도권하고 서울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확전을 각오했다.
그러게요. 네.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게 사실 좀 논란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무인기 침범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항적을 탐지하고 이제 추적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네. NSC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하는 점도 지금 문제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격추를 시키기 위한 게 최종 결심 단계
네. 예.
이게 이제 좀 문제였던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으면 그 결심을 대통령이 했을 수가
빠른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었다.
사실 이제 1차 공격을 위해서 나섰던 전투기가 추락을 해서 일단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네.
골든타임 놓쳤고 민가지역으로 일단 무인기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거를 격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그러면은 공습경보를 울리고
네.
주민들을 대응하라 대피하라 이렇게 대피령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민가 피해를 감수하고 기총소사를 해서 이제 무인기를 떨어뜨릴 건지 말지. 이건 사실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무자가 어떤 군인이 군당국이 이거를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피령 내리고 온갖 난리를 핀 다음에 격추도 못했어. 그러면은 그 책임이 전부 다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 하나 궁금한 게 이런 좀 시나리오 대비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군도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미스가 있었죠. 뭐 전투기가 추락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추격을 계속 하면서 이거를 쏘아 떨어뜨릴 건지 말지 이거는 계속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민했는데 거기서 해라라고 누군가가 결단을 내려주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 NSC 회의를 열고 네. 대통령이 거기서 어떤 결단을 내려줬으면 좀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게다가 지금 윤 대통령이 강경 1년도 발언을 내놓는 게 약간 정치적인 어떤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거를 전당대회가 과거에는 뭐 국민 여론조사 뭐 이런 것도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거의 100% 전당 투표란
네,
말이에요.
네.
당원 투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당원 투표의 키는 핵심 당원인 영남권 보수층이 쥐고 있습니다. 예. 이 영남권 보수층이 누구냐? 이 박근혜 대통령,
네.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영포 라인에서 이제 포항 쪽하고 이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특별 사면도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네.
자기가 스스로 잡아들였던
그렇죠.
직간접적으로 네. 수사했던 사람들을 해서 감옥을 보냈던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풀어줬어요. 그거는 어떤 메시지냐면 결국은 이쪽에 대해서 좀 마음을 좀 풀으시라.
네.
나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들 잡아들였지만 이 사람들도 또 풀어주지 않았냐. 좀 마음을 풀으시라.
네.
그다음에 약간 친윤계 이쪽을 좀 봐주시라. 이제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네.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층 달래기에 나선 거 아니냐. 게다가 이제 또 안보 관련해서 강경 발언을 내놓는 것도 보수층을 겨냥한 거다.
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또 지지율 상승과도 또 관련이
있을 지지율 상승도
같고요.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정치 전문은 아니니까 뭐 자세하게 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이 부분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좀 무인기 대응에 있어서 최종 결심 단계에서의 좀 망설임 이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확전을 각오했다라는 발언까지도 내놓으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놓고 저녁에 송년회 참석했다고 지금 비판을
네.
하고 있는 거죠.
전용 모임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은 게 이게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뭐 드론으로 여러 가지 공격들을 감행을 하는데
네.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더티밤이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인기로 상공에 들어가서 방사성 물질 그냥 뿌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네.
일본 기자인가 뭐 전문가가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북한 무인기에 충분히 그 화학 물질 같은
네.
거
네.
실어서 보낼 수
네.
있지
그쵸.
않나.
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생화학 무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다가 여기에 어떤 이런 방사성 물질 같은 것들을 넣어놓고 우리나라 상공 서울 상공에 침입을 한 다음에 이걸 뿌리고 그냥 복귀를 하든 못하든 일단 뿌렸다라는 것 자체는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북한이 보여준 거기
그쵸.
때문에
네.
우리의 대응이 조금 더 강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무인기 침원 사태 보면서 일단 국민들이 느낀 건 불안하다 이걸 것 같고 또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인데도 이 앞에서도 이제 전 정권 탓을 한다든가 내탓 공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좀 보기 안 좋고 믿음이 안 가는데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우리 장성주 기자가 갖고 온 소식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첫 번째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임무궤도 안착에 성공했다. 기쁜 소식입니다.
네네.
이것도 날아가는 얘기네요.
네. 더 멀리 날아가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다누리라는 이름은 지난 6월에 발사에 성공했던 독자 개발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의 합성어로 다누리호고요. 현재 목표했던 궤도인 달 상공 한 100km쯤에서 2시간 주기로 공전을 하는데 지금 성공을 했고
네.
이로써 세계에서 7번째 달 탐사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네. 럭키 세븐이고요.
꼭 7번째가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이 다누리호의 역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나사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일단 그 당연한 게 미국이 지금 아르테미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60~70년대에는 아폴로 계획 이후로 이제 두 번째 유인 달 탐사를 지금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이름도 그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의 쌍둥이 누나이자 달의 여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다누리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좀 상상이 안 되긴 해요. 네네. 어떤 연관이 있나?
아르테미스 계획을 조금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제 그때 예전에 갔을 때는 백인 남성이 갔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최초 여성 우주선 그러니까 우주인이 탄생할 거고요.
네.
또 가장 궁극의 목표는 그 화성 탐사의 전초 기지를 달에 세우겠다. 이게 지금 목표인 겁니다.
네. 예.
지금 우주 탐사 같은 경우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라는 네.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아, 이건 원더키드. 네.
이미 2020년은 훌쩍 지났지만 이제 그때 만화처럼 우주에 이제 기지를 건설하겠다라는
네.
건데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기지를 어디에 세울지가 중요한 건데 이 다누리오가 그 기지 후보지를 찾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전을 하면서 계속 찍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나사가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네.
그 나사의 섀도우캠이라는 걸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나사가. 이게 뭐냐 하면 달의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 지점이 영구 음영지역이라 그래서 햇빛이 영원히 안 들어가는 그냥 아주 컴컴한 지역인데
계속 캄캄한 곳이군요.
네네. 네. 그러면 당연히 카메라 촬영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나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네.
이걸 우리나라에 줬습니다.
아.
그래서 다누리호에 이 기계가 이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장비로 달의 극지방을 이제 촬영을 할 텐데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달의 극지방에 얼음이 있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얼음이 있으면 물이 그치. 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기지로 만들 때 아주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이 예정에 없던 이런 고급 최신 기술 장비를 우리한테 주는 바람에 원래 다누리호가 설계가 무게 550kg로 설계가 됐었는데 나사가 이걸 주는 바람에 무게가 678kg으로 늘었거든요.
네. 아, 이 섀도캠이라는 것도 무게가 어마어마하네요.
네네네. 이게 자동차 연비를 생각해 보시면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누리호의 무게가 늘어나면서 이게 연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명이 줄 수 있다니.
네, 그래서 설계를 다시 처음부터 하거나 네. 아니면 지적해 주셨듯이
다누리
네,
수명
자체를 네. 좀 깎아서 보내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둘 다 우리가 놓칠 수는 없는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엔 엄청 멀리 돌아가는 이런 궤도를 택하게 된 건데요.
네.
원래 이 달에 가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와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직선으로 바로 날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 인류 최초의 유인 달 착륙성인 아폴로 11호가 이런 방식으로 가서 한 3, 4일 만에 유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와.
네. 근데 해외 여행 가는 수준인가요?
네. 근데 이 방법은 빨리 가는 만큼 급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이 급브레이크가 연비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법을 쓰기 좀 어려웠고 우리가 당초 원래 예정했던 방법은 지구 궤도를 돌다가 이 궤도를 점점 크게 키워서 달로 가는 방법을 네. 원래 계획을 했었고
네.
이게 사실 달 탐사 가는 국가들이 제일 많이 쓰고 네.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연료 소비가 굉장히 많아서
네.
이 방법도 우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네 달 걸려서 가는 방법인 거죠.
네네. 네. 이게 탄도 달 전위 궤도 라는 이름인데 이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실 중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빛조차 사실 중력이 잡아당기는 게 있어서
네.
그래서 뭐 그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 사진 보시다 보면은 중력 렌즈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안 보여야 되는 저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이 앞에 있는 강력한 행성의 그 중력에 끌어당겨져 가지고 빛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만큼 중력이 굉장히 큰데 이 방법 자체로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의 중력을 이용해서 멀리 돌아가지만 연료는 많이 안 쓰는 이런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원래 한 38만 킬로미터로 가는데 156만 킬로미터로 한 4배 정도 돌아서 간 거긴 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아주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기술인데 우리는 그 어려운 걸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한 번에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이제 자랑스러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누려는데 우주 인터넷 통신도 시험을 한다고요.
네, 아까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달에 기지를 건설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구하고 통신을 하려면 인터넷이 되면 가장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지구와 이 인터넷 통신을 하는 거를 연습해보는 것도 이 다누리오가 해본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방법도 재미있는 게 그 BTS의 다이나마이트 뮤직비디오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면 지구에서 받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BTS의 뮤직비디오가 우주에 계속 지금 상영되고 있다. 받아볼 수 있다.
네. 인터넷 강국의 면모가 여기서도 드러났는데 지금 다누리와 누리오의 성공 모두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의 이제 작품인데 최근 이 항우연이 내홍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네, 이게 항우연이 조직 개편 이후에 그 누리호 발사 총 책임자였던 고정환 본부장하고 오코남 나로호 우주센터장 등 핵심 인력이 잇따라서 사퇴를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먼저 항우연의 구조를 보시면 이 발사체, 인공위성, 항공 이 세 가지의 연구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인공위성하고 항공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연구개발 사업이 많아서 그 연구소 체제로 개편을 하면 그 인력을 좀 유기적으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약간 유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게 개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발사체 부분은 이 국가 안보랑 굉장히 연관이 큰 부분이기도 하고 원래는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고 끝나고 나서 다음 거를 개발하고 이런 차례차례 기술 개발을 하는 걸 원래 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누리호 후속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이 기술을 민간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전하는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다른 부문처럼 연구소로 만들어서 이렇게 인력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개편을 했더니 이거에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발사체 전문 인력이 270명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설계부터 발사 운영 이 모든 과정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 보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일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지금 조직을 개편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후 추가적인 사정은 아직 밝혀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또 항우연 같은 경우는 이 사표를 아직 수리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 과기정 통보가 좀 중재에 나서서 중간에서 좀 어떤 상황인지 갈등 해결에 나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우리 우주 개발도 달 탐사를 우리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인사가 진짜 만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사 얘기로 빠져서 이게 우울해집니까?
네, 이제 이렇게 다누리오가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소식 가운데 들린 내홍이 반갑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잘 해결돼야 다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거 우주 강국을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뉴스 속속 CBS 장규석, 장성주 기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 토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주말 뉴스쇼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